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TV에 출연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유쾌함을 선사하는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자고로 믿는 사람들과만 말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말이 통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철학과 세상을 잘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뭐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아직 다니시지 않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막 15년 정도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28살 때부터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가 겨우 지났습니다. 28살 때 신학에 입문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자. 정말 성경과 기독교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책을 보고 교수님께서 잘 준비해오시는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듣고 교수님이 준비해오시지 않는 수업은 뒤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운동하고 또 그러다가 잠들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연애 혹은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뭐 어떻게든 기독교와 성경을 충실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념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시간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전도사로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는 족족 책값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도사로 있다 보니 종종 연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괜찮은 분들이었죠. 근데 매번 진지한 만남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의 열의는 식었습니다.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되기 직전에 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연애를 하기 위해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책을 읽으면 더 많이 읽을 텐데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식사를 먹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 2만 원, 3만 원 정도 쓰는데 아, 이 정도면 책한권살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안 되고 나면 함께 기숙사를 쓰는 동료 전도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걔 만난다고 책 10권 날렸고 책두권 읽을 시간 낭비했다. 연애는 접는다. 예.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알던 동생이었는데요. 7년째 알고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 2주년이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벌써 9년이나 되었냐며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알고 있던 동생이기 때문에 뭐밥 한번 먹고 커피 한잔 하러 나간 자리였고요. 서로 살아가는 안부 정도 물으려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저의 인생과 26년을 살아온 아내의 인생이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끝내고도 아내를 보러 가는 두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체력도 남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한 권의 비용인 5만 원을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 낯설고 생경한 저에게 신학교에 있는 한 후배 전도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지금 만나시는 분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신뢰의 정도가 아닐까. 아내 이전에 만났던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괜찮은 분들이었죠. 뭐 학벌도 괜찮았고 생각하는 방식도 괜찮았고 제가 뭐 괜찮아 하던 타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들의 보여지는 삶 이면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사실 도저히 알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나 이들의 숨은 내면의 소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뢰할 수 없는 이와 연애를 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아내와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뭣도 모르던 시절 만나서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던 사이였습니다. 아내가 어떤 힘겨움 속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제가 어떤 방황을 거쳐 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말들과 서로의 행동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7년간 알고 지냈던 세월 덕분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또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애라는 위험한 모험이 결혼이라는 위험한 모험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22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2장. 22장이라는 말은 11장 후반부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벌써 10장이 넘는 성경 이야기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 75세였는데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적어도 10살 정도라고 봤을 때 한 35년의 세월이 지나간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바로 훈육의 세월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기까지 훈련되고 연단된 세월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동생이라고 말하죠. 그의 거짓말 때문에 그 아내는 바로와 동침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바로의 아이인지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 답답해하던 그 아내의 뜻을 따라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을 막상 낳고 보니 아내인 사라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혹여나 자신의 여종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견뎌내질 못하죠. 그 모든 공경을 겪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 14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공경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시방석이었겠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하갈은 사라의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고요. 사라는 그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아브라함을 박박 긁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비위에 맞춰줘야 할지 혹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아보아야 할지 14년간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4년 가시방석 세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주겠다. 사라에게서 날 자식을 주겠다. 지금껏 삶의 역경과 고난과 가시방석을 통과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토를 달지 않고 할례를 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난과 가시방석의 세월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등장인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인 22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월이, 오랜 세월이 아브라함을 성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무렵 아브라함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할 만한 그릇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흐르자 고난과 역경의 삶, 훈육의 세월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어느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아니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그릇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복받을 깜냥인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깜냥인가? 큰 민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복받을 그릇이지 않습니다. 앞서 기록된 에녹 혹은 노아와 비견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하고 바로와 동침하게 되는 장면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신뢰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 10장이나 흐른, 12장에서 35년이나 흐른 22장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새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신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러 나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신뢰의 삼각구도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저 그렇게 바치러 나아갑니다. 이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이죠. 아직은 이삭이 하나님이기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탄탄한 신뢰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 주시는 장면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이 결박당해 제단나무 위에 올라가는 참상을 겪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삭 대신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항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장면인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또한 이삭과 아브라함이 서로를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이 신뢰의 삼각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삼각구도는 어디서 형성되었을까요? 바로 세월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35년의 세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사건들과 또 10장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던 아브라함은 35년의 세월과 10장의 성경 본문을 통해 충분히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아브라함으로 변모합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들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을 신뢰했을까요?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10장의 사건들 속에서 35년의 세월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이삭 사이에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죠.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는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세월의 고난과 풍파와 역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이나마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는,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십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세월을 통해 성숙시켜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받을 자격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 뭐 히브리어는 에무나, 아멘에서 아멘과 비슷한 단어죠. 에무나,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방식으로 믿음이 일방적인 우리의 결단인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 대신에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결단해서 하나님이 복주신 것처럼 기록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를 다르게 번역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면 어떤 단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신뢰를 쌓아왔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월의 흔적들을 함께 읽을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구나 정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보다 신뢰의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공동체로 번역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라고 칭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형제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매들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뢰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서로가 신뢰할 만한 형제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매들. 이렇게 읽어보면 형제, 자매 사이에 쌓여진 신뢰의 밀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해석해보면 교회는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뢰도를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의 공동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양정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도 물을 수 있겠죠. 또한 교회는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얼마나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왔느냐의 문제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의 공동체라고 해석해보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여정들을 걸어온 교회겠죠. 또한 교회가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고 볼 때 좋은 교회는 교우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여야 좋은 교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양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양정교회를 신뢰하고 있으실까요? 더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서로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뢰는 세월 속에서 쌓여져 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이 이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교회의 모습 또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세월을 견뎌내면서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더 나아가 교우들 사이에서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서로를 신뢰하게 되죠. 적정 세월을 함께하며 함께 호흡해야 서로를 비로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단순하게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만들었던 세월은 험악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넘어짐의 세월이었죠. 온전해질 모습까지 반복되는 훈육의 세월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겪는 고난의 세월들, 함께 경험하는 넘어짐의 세월들, 함께 겪는 훈련의 세월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서로 신뢰하게끔 묶어주는 것 또한 함께 고난과 넘어짐과 훈육의 세월들 함께 겪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역사만 둘러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의 순환 아래서 제자들의 박해 아래서 끈끈하게 묶여졌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순교자죠.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양정교회라고 다를까요? 제가 양정교회 역사를 찾아봤는데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후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양정에 있던 포로수용소의 피난민 일부가 천막을 세우고 예배했던 것이 양정교회의 전신입니다. 고난과 넘어짐과 훈육의 세월들이 이 양정교회에 모인 이들을, 천막에 모인 이들을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들은 양정교회 초기 기독교 멤버들의 신앙을 사변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정말 신앙적인 삶으로 성숙시켜 주었습니다. 양정교회가 양정교회다워지게 만든 그 저력이 그 고난의 세월에 있습니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훈련되어 갔던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 양정교회는 양정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보면 건축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펼쳐져 있죠.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는데 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1년 가까이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공사라고 하는데 뭐 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감도 오지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은 돈이어서 제가 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건물이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무시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알고 제가 조금 공부한,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멋있음으로 평가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건물의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공동체도 아니죠. 시설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평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건축의 여정은 건물을 멋있게 짓기 위한 여정이거나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위한 여정이거나 건물에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증대하기 위한 여정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건축의 여정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평가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 여정은, 건축의 여정은 성도들 서로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서로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얄팍한 신앙, 서로에 대한 얄팍한 신뢰는 거친 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의심과 불심의 씨앗은 단번에 커져서 교회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넘어짐의 세월을 통해 신뢰는 형성됩니다.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지, 어디까지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건축의 여정은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신뢰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각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양정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불신들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세월 속에서 자신의 불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의 여정은 성도들 서로 간에 있던 불신을 발견하고 그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던 불신이 뿌리 뽑히는 여정들을 걸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평소에 안 이꼽게 바라보던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건축의 여정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안 이꼽게 바라보고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정이 바로 건축의 여정입니다. 건축의 여정은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힘듦을 분담하고 서로를 격려해 나가며 후에 맞이하게 될 성취를 소망해 나가며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이 여정은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전달하는 여정이 아니라 이 여정은 교회의 본질인 신뢰를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또한 배워나간 이 신뢰로서 서로 불신할 수도 있었던 서로 서로를 끌어안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건축의 여정은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역사적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건축이란 거대한 사업을 해내야만 한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건축의 여정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겠죠. 또 때로는 넘어짐을 선물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 건축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해 나가시는 여정이란 사실입니다. 이 여정이 올바로 완수된다면, 이 훈련의 여정이 올바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워진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정이 올바로 완수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성도들 사이에 불신이 무너지고 신뢰가 돈독히 쌓여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던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가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던 여정이 힘겨웠을 것처럼, 그리고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이 22장까지 달려오는 여정들이 힘겨웠을 것처럼 우리의 건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또한 때로는 힘겹겠죠. 자기 희생이 필요할 것이고 또 헌신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며 그 결단을 감내하는 수고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이 단순히 건물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워나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는 방법, 믿고 함께 경청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귀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서로를 신뢰하는 교회,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